우리 계속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가 함께 깊이 있게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담겨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육신의 사건,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그다음에 승천입니다. 우리가 지난 어제까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자, 오늘은 33절부터 36절까지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사건, 이게 또한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승천 사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구속의 마무리가 바로 이 승천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까지만을 많이 기억하는데, 사실은 이 구속의 완성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승천이 마지막 꼭지점에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베드로가 시편 110편 1편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또한 이 승천 사건을 해석을 합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왔죠. 34절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시편 110편의 다윗의 고백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나타내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거기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주께서에서 이 주는 바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내 주, 이내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내가 너를 부활시켜서 내 오른편에 앉게 하겠다. 승천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우편에 앉게 하셔서 이 나라를 통치하는 그 재림의 모습을 지금 다윗이 이미 시편에서 기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승천의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네 가지를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성령께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이땅 가운데 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 사건이 없었다면 성령님의 강림 사건도 없었다라는 거죠. 예,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가야 너희들에게 유익이 된다 이런 말씀하시죠. 그리고 내가 떠날 때 그리고 내가 성령을 보내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수차례 하세요. 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자 성령께서 하신 일들은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공생애 3년 동안 있었던 모든 사건들을 이해되어지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과 관련해서 성령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되면 여러 가지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나누었던 이 요셉. 요셉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거기에 그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왕과 주위에 있는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의 영이 이 사람에게까지 이렇게 임한 사람이 없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또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명철과 지혜가 이 사람에게 충만하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되면 명철과 지혜가 그 사람 가운데 부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마저도 그 요셉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을 때 얼마나 이 사람이 지혜로울 수 있는지, 명철할 수 있는지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명철을 더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기억나더라고요. 정말 우리 아이들 안에 여호와 영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지혜와 명철을 더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승천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들 가운데 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명철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35, 36절에 보면 아까도 읽었지만 거기 이런 표현이 있죠. 너는 내 우편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표현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하죠. 예수님은 이름입니다. 제 이름이 뭐죠? 우영화입니다. 아시죠? 제 이름이 우영화인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무엇을 가르치는 겁니까? 예수님의 직분을 가르쳐요. 여러분, 저라는 저의 역할, 직분은 뭡니까?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죠. 그게 제 이 교회에서 또 제 인생의 직분이에요. 역할인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직분은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 기억나세요? 기름 부음 받은 자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왕으로서의 역할, 선지자로서의 역할, 제사장으로의 역할. 마찬가지로 저의 역할은 목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주라는 단어, 이 주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 이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영어로는 로드라는 단어를 쓰죠. 여러분, 로드, 주, 주인이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통치자고 주인 되신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통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오늘도 한날 한날 인도해 가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생들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오늘도 다스리고 지배하고 계신다. 그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의미가 있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신다, 내려오신다라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승천의 의미의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의미는 바로 예수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신다라는 거예요. 재림의 신앙을 붙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림 이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이전에 우리가 죽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우리가 믿는 신자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만약에 죽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신자와 불신자를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일단 불신자는 바로 그의 영과 몸이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의 육신의 몸은 잠시 무덤에 거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영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과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가 예수님이 재림하면 그때 믿는 신자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이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거하게 될 영원한 거룩한 몸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세워지게 돼요.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재림 이전에 우리 인간들이, 신자들이 죽었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카톨릭에서는 연옥을 믿습니다. 연옥. 네. 연옥이 뭐예요? 죽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기 전까지 거하는 그 장소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연옥을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이 카톨릭에서는 이 연옥을 주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정화의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근데 이게 뭐가 제일 문제냐면 연옥에 간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있는 신자들이 혹시 아세요? 뭘 하는지? 연도라고 얘기하나요? 예.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 예. 위령 미사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죽은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공덕을 쌓으면, 기도를 하면, 또 뭔가 선행을 하면 이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죠. 성경에는 그 어디에도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뭐예요? 카톨릭은 그 구원론의 베이스가 선행을, 자신의 행위를 통한 구원을 이제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어디에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그 즉시 불신자들은 지옥으로 가게 되고 믿는 자들은 영과 혼이 잠시 분리되어 있다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는 그 순간 영과 몸이 하나가 되어서 완전한 천국에 이르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바고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승천의 사건은 바로 재림의 사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열심과 우리의 기도의 깊이가 응답받는 기도의 근거가 아니에요. 응답받는 기도의 근거는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응답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드릴 때 명확한 그런 확신함이 있어야 됩니다. 비록 나는 연약하고 내 기도는 연약하지만, 깊지 않을 수 있지만,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며 그 중보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정확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는 이 승천의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 신약의 기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많이 하냐면,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생각해라, 늘 바라봐라. 이런 표현이 골로새서나 히브리서에, 특별히 히브리서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의 중보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그러면 계속해서 37절로 이제 넘어가서요. 37절. 우리가 승천을 바라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베드로의 이 설교, 복음적 내용이죠.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승천, 이게 핵심적인 복음의 메시지인데,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이런 표현을 듣는,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그럼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확하게 선포가 되어지면요, 그 자리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자기 존재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죄인된 자기 존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돼요.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단순합니다. 미사 여구가 붙어 있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의 그 구속의 사건을 그냥 쭉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마음에 찔리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존재론적인 연약함을 바라보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실 저도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건요, 어떤 막 미사 요구가 붙어 있고 화려한 설교를 듣다가 제가 주님을 만나지 않았어요. 제가 목사 아들로 자라면서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집회와 모임에 갔겠어요? 근데 그 말씀들이 저한테는 한 번도 다가오지 않았어요. 물론 하나님의 때가 있었겠죠. 근데 제가 언제 제가 주님을 만났냐면요, 제가 그 뉴욕에, 제가 이제 미국에 오자마자 그 동부 쪽에 있었는데, 그 뉴욕에 거리 전도를 하러 나갔습니다. 나갔다가 그때는 뭐 제가 주님을 만나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 학교에서 프로그램이 그걸 반드시 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리 전도를. 그게 이제 제 사역이었는데, 거리 전도로 나갔다가, 그 여러분 그 맨하탄에 가면 그 공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공원에서 이제 그 전도를 하는데, 한 켠에 스페니시 청년들이 몇 명이 모여 있었어요. 축구를 이제 하려고 이렇게 왔던 친구라고 기억이 되는데, 제가 그 친구들에게 가가지고 저도 믿어지지 않는 이 복음을 그냥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뭐라고 했는지. 왜냐면 그걸 제가 달달 그냥 외워서 그냥 그들에게, 영어도 잘 안 될 때니까, 더 안 될 때니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Jesus died for you on the cross. You must accept Jesus as your personal savior. 저에게도 믿어지지 않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그냥 친구들에게 그냥 외우듯이 그냥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당신 그 예수님을 당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그 말이 그때 제 마음을 뚫은 거예요. 한 번도 믿어지지 않은 그 복음의 메시지가 그때 처음으로 믿어지게 됐습니다. 아, 그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되지. 그때 처음으로 느껴진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는 그 어떠한 미사 요구의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한마디의 복음이었어요. 제가 그게 깨달아지고 얼마나 기뻤던지, 26, 7년 동안 믿어지지 않은 그 복음이 그 순간에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그 공원을 계속해서 돌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게 저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이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요, 우리의 지성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복음, 단순한 복음, 예, 이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예, 오늘 사도행전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베드로는 미사 요구의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예수님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때 사람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고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가기 원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그들에게 그저 전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날을 살고 또 우리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이 복음의 메시지를 또 누군가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